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예은 자매님, 또 사무엘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재현우 오선미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편지를 통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아프리카 선교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탄자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들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아프리카의 선교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유독 탄자니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탄자니아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다른 동아프리카의 나라들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동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역사와 또 문화적으로도 동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지인데다가 외국인들이 살기에도 매우 적합한 편이어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사실 엄청 넓은 대륙이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기도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북아프리카에는 이집트가 그나마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지역은 주로 이슬람교가 강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이집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언어훈련 또 문화훈련을 받고 주변 선교지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는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코픽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서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서아프리카는 어떤가요?
서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전체 아프리카 모든 나라 중에서도 가장 큰 기독교인 비율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성령 운동을 하는 오순절 교회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이고요. 나이지리아의 교회들은 아프리카 선교에도 매우 열심인데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아프리카 선교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와, 아프리카에도 그런 나라가 있군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남조선이 기독교 비율도 높고 교회들도 많아서 선교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를 선교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곳 남조선의 교회들의 선교적 역할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부르는 나라죠. 이 나라는 어찌 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된 경제와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입니다. 소득 수준도 꽤 높은 편이고요. 특히 매우 오래되고 좋은 신학교들이 많은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신학 교수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대해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 편지를 보내주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탄자니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현재 탄자니아에 우리 남조선에서 간 선교사님들만 500여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들 또 지방에 걸쳐서 다양한 선교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선교의 결과 현재 탄자니아에서는 63%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은 여전히 오래된 관습을 따라 토속신앙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병행하여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깊은 신앙을 위해 제자훈련과 같은 사역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아프리카 나라들이 여전히 선교도 어렵고 기독교 복음화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유독 탄자니아는 어떻게 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탄자니아도 사실 다른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채 가난과 굶주림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던 나라였습니다. 약 120여 개의 부족들이 공존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현대식 교육을 받지 못했었고 또 나라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그랬듯이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지내왔고요. 그런 탄자니아를 오늘날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의 모습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줄리어스 니에레레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961년도에 탄자니아 안에 흩어진 소수민족들을 모두 모아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이때 세워진 나라는 본래 탕가니아라는 이름의 나라였는데요. 후에 잔지바르라는 섬 지역도 같이 통합하면서 오늘날의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니에레레라는 대통령은 어떻게 그 어려운 민족 통합을 이뤄내고 안정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내세운 가장 지혜로운 정책이 바로 언어의 통합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동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하는 공용어가 되었는데요. 바로 스와힐리어죠. 이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자국의 공용어로 최초로 채택한 나라가 탄자니아입니다. 그 대통령이 국민들을 교육하고 또 각기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초로 이 언어 공용어를 만들어서 채택한 것입니다.
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만큼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과 남조선도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새삼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니에레레 대통령은 그 어떤 부족들도 힘이 세다고 해서 중앙 관직 자리에 더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공직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부족을 넘어 우리는 한 나라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스와힐리어로 우자마라고 하는데요. 우자마 정신은 먹고 사는 것을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 한 가족 같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정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찌 보면 흩어지고 바로 세워지지 않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로 결속시키는 일까지 해냈네요. 한 사람의 바로 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 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도 참 귀감이 되는데요. 그가 추진했던 우자마 정책으로 각 마을별로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여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1985년도에 자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정당한 선거로 후임 지도자를 선출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탄자니아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매우 존경하고 있고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니에레레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사실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독재자들이 많고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 더 애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물론 안 그런 나라들도 있겠지만요.
오늘 아프리카의 선교 현황과 탄자니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바가 많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운행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특히 여전히 가난과 토속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새로움을 향해 발돋움을 치는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고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 땅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500여 명의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현우 또 오선미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독립기념일에 예보되었던 대규모 시위는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당일에 정부에서 군부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거리를 점령하고 있었기에 시위대들이 전혀 시도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 공휴일마다 시위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로 성탄절도 새 첫날을 맞이하는 지금에도 거리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비를 곳곳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시위 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11월, 12월 비가 오지 않아 탄자니아의 강들이 마르면서 수도 공급도 안 되고 빗물을 받는 큰 물통들도 텅텅 비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 사역 본부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적절한 비를 내리시도록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수도물이 공급되고 물통들도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소우기가 지나면 대우기가 올 텐데 너무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함께 더불어 기도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땅의 현장 소식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고 긴장 상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탄자니아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요.
네, 탄자니아에서 지난 10월 말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유력한 다른 당 후보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여 감옥에 보내고 거의 단독 후보로 나와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인민들 사이에서는 사기 선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거리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니에레레 대통령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좋은 선례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게요. 문제는 그 시위가 꽤나 심각하게 커져서 경찰이 진압을 했는데도 진압 과정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소식이 사실이라면 너무 심각하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결국 모든 연락망이 끊기고 통행 금지령도 내려져서 지금 나라가 거의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또한 이런 시기에 선교사가 사는 그러한 나라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외국인인 선교사님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힘없는 백성들 곁에 같이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 그의 나라는 남유다였습니다. 분단된 형제의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게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남유다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무척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배우고 알아온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분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에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설사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행하고 더 이상 스스로 돌이키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심판하시고 벌 주셔야 한다라고 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에는 고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악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광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고 또 13절과 14절에서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내가 지금 하박국 네가 말한 대로 바벨론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내가 더 잘 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박국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 방법이 옳고 의로워 보인다고 하여도 그게 꼭 다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박국은 틀렸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만이 옳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항상 옳으십니다.
아멘.
결국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의 생각과 신앙은 변화했습니다. 그는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일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일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의 그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저희를 벌주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항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엇나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지 못하고 불러 세워서 종아리를 걷어 올리라고 할 때 자신의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해 매를 드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 는 자녀는 그 종아리를 스스로 걷어올리고 매를 맞기 위해 서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자녀가 이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기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바른 삶과 신앙의 길로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 하박국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아멘. 하박국은 처음에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문제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후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방법, 생각 앞에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먹을 것이 넉넉치 않아도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탄자니아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어려움들 앞에 그 혼동스러운 백성들 한가운데서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어떤 어려움과 불행스러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참된 순종의 예배가 드려지는 탄자니아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탄자니아의 건기를 무사히 지나고 이제 우기를 대비하면서 긴장함으로 기도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참으로 어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계절도 편하게 지내기 어려운 그런 곳이네요.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탄자니아의 지금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선거로 분노한 시민들이 탄자니아의 거리로 나와서 정부와 부딪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탄자니아 땅을 축복하시고 예외된 선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그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곳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학교, 병원,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며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탄자니아 땅에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세워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 앞에 먼저 항복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그 한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먼저 온전히 엎드려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건기에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기에도 물로 인한 고통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그 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언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11월 말에 방학을 해서 탄자니아 집으로 온 하연이의 무릎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서 다섯 바늘을 꼬맨 채 왔습니다. 초기 치료가 잘 되지 않아 항생제도 먹이지 않고 일주일 후 보내서 탄자니아에 왔을 때 실밥 주변으로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겨서 피부가 봉합되기 전에 실밥을 모두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 하연이의 무릎에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거의 3, 4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녀오고 10여 일에 항생제 복용 후 지금 개학이 다가와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소독 후 연고를 바르고 도포하고 있던 자리에 또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방학 동안 바닷가도 한번 가보지 못해서 하연이는 입이 불룩 나왔습니다. 무릎 상태 때문에 거의 집에서 지내고 이제 조금 걸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학교로 돌아갑니다. 케냐에 있는 학교로 돌아가서 더 이상의 감염 없이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고 구멍난 무릎에 흉터가 크게 남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거주증 심사 학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말부터 시작된 제자 훈련이 벌써 3개월이 지나고 1월 초부터 다시 캠퍼스 전도여행, 3월 말경에 3주간의 탄자니아 국내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전도여행은 수도 도도마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탄자니아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부처들이 이전에 있는 수도 도도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도인 도도마 안에 큰일을 행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선교사님의 큰딸이 케냐에 있는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무릎이 다쳤는데 치료를 잘못 받고 덧나서 염증이 많이 났네요. 부모님 마음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엄청 속상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프리카 나라라는 곳이 의료시설이나 위생관념이 잘 세워지지 않다 보니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가 깊어졌나 봅니다. 부모인 선교사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또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그 자녀들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만 믿고 따라간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아픔을 겪어내다 보면 마음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선교사님도 그렇고 하연이도 그렇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사소한 기도 부탁인 듯 보이지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좋습니다.
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항상 사역만 하는 건 아니죠. 삼시세끼 먹어야 하고 또 잘 곳도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다치거나 하면 여건에 따라서 같은 방법을 써서라도 치료받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게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네, 아까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에서도 나눴지만 그런 모습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아멘.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죠. 대학생들과 함께 합숙하여 살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이제 1월에 학교가 개학하면 공부하면서 동시에 전도 활동을 하고 3월에는 수도 도도마로 전도여행을 떠난다 합니다.
작은 발걸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전도여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은자매님, 선교사님 자녀와 또 대학생 훈련 사역 전도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탄자니아 땅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서 사느라고 때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딸 하연이의 무릎이 크게 다쳤고 염증도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속히 치료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멀리서 탄자니아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부모님을 떠나 옆나라 도시에서 학업해야 하는 상황인데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진로를 잘 결정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탄자니아 대학생들 축복합니다.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탄자니아의 역사와 또 최근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땅을 경영하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걱정투성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당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두 분은 오늘 선교지 소식들을 나누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나눔을 통해 하박국의 고백이 먼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탄자니아에서 살아가시는 선교사 가정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마음에 깊이 남았고 정치적 혼란과 불안한 환경, 자녀의 아픔과 열악한 의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교사들의 삶이 하박국의 고백과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상황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면서 오늘 나는 믿음은 문제가 해결될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때 자란다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 탄자니아나 우리 저 북조선이나 어둠과 그 깊은 암흑이 두려울 때 더욱 소망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두 분 좋은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2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원의 크신 팔로 이끌어내시며 고난과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사 원수의 손에서 저희를 건지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인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과 능력의 주 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바라보며 봄을 기다리는 꽃풀들처럼 주여 주의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찬양을 맘껏 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벌써 2026년 1월을 지내보냈습니다. 주님, 지나온 저희들의 삶과 이 나라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알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독재자로 인민들을 다스리는 이 정권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시간도 부르짖으며 간절히 주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추운 날씨보다 예배당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악인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나 의인들의 찬양은 늘 눈물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주님, 이 작은 저희들의 소중한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는 믿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사오니 끝날까지 주의 종들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민족 대명절 설명절을 맞이하여 또 2월 16일 독재자의 생일이 다가오나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할 이 모든 순간들 주의 종들은 기도하오니 이 땅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아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혹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의 주의 빛된 자녀들을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아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를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냥 좋다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인간은 아무것도 행한 게 없이 그저 존재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함만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배워줍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때에 이곳에 있다는 것과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이런 기쁨을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은 존재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고 스바냐 3장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에 대한 자기 인식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어떤 쓸모가 있다는 효용성의 근거를 두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켜가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나 쓸모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그 존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없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존재입니다. 상해버린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도구로도 쓸모가 없고 관상용으로도 딱히 쓰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심지어 자기 자신 스스로조차도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쓸데없다며 버리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 편에 서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아멘.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배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남들이 몰아하든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든 우리를 향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을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에게 해악된 일을 하고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필요의 유무에 따른 사랑이 아닌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선명하게 확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기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경험했느냐의 정도가 내 삶 속에서 행복함의 정도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는 사역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혹은 전부를 다 드리면서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받은 사랑이 그리 크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경계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다지 크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겪지 않을 법한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고 여러 가지 위협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당신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말년에 쓴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에게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그 힘든 모든 일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때때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어려운 처지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느냐 하며 의심하고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비참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피투성이는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의 상황과 환경이면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선 살으라고, 버텨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비참해도, 힘들고 더럽고 원통해도 일단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그 상황을 역전시킬 테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힘을 줄 테니까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현실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내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흔들리고 의심이 된다면 그 결국은 절망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사랑에 근거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랑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치 않는 환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얘기하자. 그 서운함을, 그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를 보고 이야기해보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무엇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어렵고 곤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조선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한 여성 시인이 가사를 붙인 찬양인데 찬양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휠체어에서 생활하면서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하시는 분인데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쓴 겁니다. 장애로 인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 말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분이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이분에게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변치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의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게 만드는 강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현실이 암담할수록 힘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아론 목사님과 함께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론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 첫 예배를 또 준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에서 위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향에 있던 시절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감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고향의 현실이었고 또 봄이 찾아오면 길거리 풀조차 먹기가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육체적으로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절망이었고 생명이 이제는 끝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절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소식을 들을 때면 더욱 마음이 아팠고 또 탈북하던 그 순간에는 뒤에는 고향을 등지고 앞에는 남의 나라 땅에서 이제 버림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삼게 하실 때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배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론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2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선한 열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확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